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람들은 배운 대로 가르치고 행하기 마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배운 목사님들은 발음이 조금 더 특이합니다. 사실 제가 이게 발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분수가 넘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투리도 심하고 말도 빠르고 그래서 정한준 목사님한테 얼마나 갈굼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뭐 완벽한 표준말을 구사하는 것처럼 제가 성격이 좋아서 버티고 있지. 안 그랬으면 만신창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투리 심합니까? 서울말 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배우게 되면 말투가 좀 독특하고 또 그들의 신학적 성향도 삼박자 구분에 가깝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행정적이나 어떤 구조적인 것을 중시하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게 되면 자신들이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런 교회를 또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시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은 또 그런 교회를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안디옥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파송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서 전 세계 기독교 역사가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훈련받고 배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를 건설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설교하고 나면 아마도 1년 뒤쯤 안 되겠습니까? 1년 뒤에 다시 수요 예배를 그때까지 안 잘리면요. 1년 뒤쯤에 설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 본문을 선정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냥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왔습니다. 12장까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요한복음을 강의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자꾸 저를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다섯 분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점은 오늘 여성 성가대에서 찬송한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너무도 놀랍습니다. 아무리 파내어도 메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 풍성함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오늘 제가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보편적 교회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에서 선지자와 이 교사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온갖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구성 성분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구보로 태생으로 레위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는 니게레로 하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레로 하는 시몬은 아마도 니그로 흑인을 뜻하는 것이고 노예 출신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 지도자인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북아프리카에 온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는 마네인입니다. 헤롯의 첫동생이라고 합니다. 첫동생이란 유모 밑에서 같은 자란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 사회 최고위층 인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출신 성분들을 볼 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로 그 교회가 지도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방향으로 그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특수한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계층의 사람, 어떤 신분의 사람, 어떤 나이의 사람, 어떤 배경에 있던 사람도 그 교회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의 백인들이 교회를 지을 때 흑인 교회도 따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사기꾼이든지 거지든지 알코올 중독자든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그것이 보편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 고학력자들이 다니는 교회, 권력자들이 선호하는 교회, 이것은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에서 멀어져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보편적 교회는 특수한 계층, 특수한 신분, 특별한 학문, 학벌, 부자들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특별한 권력과 계층과 학벌을 지닌 명예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교회, 우리가 비판하는 그 교회 사람들은 과연 자기들이 보편적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강남의 부자들이 선호한다는, 그래도 정치에 끈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하는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간판에 혹시 연봉 4천 이하 출입금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 주부에 5년간 취업 안 된 무직자, 백수, 예배금지 이런 거 보셨습니까? 청년이나 대학부에 고졸이나 중졸 등록금지 이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자나 어느 정도 자기가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교회 잘 안 갑니다. 서로 멋모르고 이름 듣고 갔다가도 적응이 안 돼서 다른 교회를 갑니다. 적응 안 돼서 와서 혹시 100주년 기념교회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로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 표방했던 것은 누구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보편적 교회를 표방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간 겁니다. 그럼 이런 변질을 막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저도 교회 때는 성찬식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가지고 공동체 모임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나 노예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식과 공동체 식사가 있다고 해서 노예들이 시간 내어서 힘겹게 와보니까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이 부자들아 너 부자인 거 티내지 말고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배려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 힘없는 자를 배려해 주어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자는 교회 와서 기가 죽고 가난해서 힘없는 사람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악한 에너지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것이 만들어지지 선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와 권력자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힘이 안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 힘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는 노력을 해야만이 잘해주게 됩니다. 그들에게 노력해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좀 더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하고 별 볼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더 고개를 목을 빳빳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교우님들 혹시 강남에 부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가난한 분이 장로님 되셨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혹시 인텔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무학자나 학벌 없는 분이 수석 장로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배운 사람이 많은 교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꾸 모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더 대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같은 이 목사 같은 저와 같은 목사가 그런 사람들 오면 좀 더 반가워해 주고 좀 더 인사해 주고 좀 더 악수 따뜻하게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지하 2층에서 안내 서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목욕탕에서 만나? 생긴 거는 나랑 비슷한데 목사인가? 보니까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 나갈 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례를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을 덥석 잡고 싶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십니까? 너는 못난 사람이니까 그렇지. 난 안 그렇다. 그런 식으로 쳐다보시는데.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성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아내 같은 사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교회에서 힘 있고 좀 뭐 교회에서 큰 소리 낼 수 있고 이런 영향력 있는 권사나 장로님이 아들 치운다. 아니, 죄송합니다. 사투리입니다. 솔직히 정한재 목사님한테 갈굼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잔인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들 치기 사투리거든요. 아들이나 딸 결혼시킨다. 그러면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그게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들 딸 결혼시켰다 하면 뭐 지가 알아서 했겠지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대접해주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나 교회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더 대접해주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건강성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자들에게 얼마만큼 배려해 주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의 건강성을 맡겨두기에는 이 시대는 너무도 악해져 있습니다. 너무도 죄악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된 돈의 힘과 권력의 파워와 명예의 가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맡겨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편적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해 주신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순종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교회가 기득권층에 방지를 두고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사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배려해주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같이 낮아져주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동등한 가치로 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서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가식적인 친절함이라든지 사회복지나 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아주 친절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는 다 압니다. 친절한 누구시 하면 다 압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친절할 때가 종종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배려해 줘야 되는 해가지고 일거리 많이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교우님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이라고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한테 다 그럽니다. 옆집 아줌마한테도 친절하고요. 과일 파는 아저씨한테 친절하고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사람한테 친절합니다. 그렇게 친절한 게 그 사람 자체인 겁니다. 특별히 교우님들이나 누구한테는 친절하고 동료 목사들은 만만하니까 무시하고 조인트 까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친절한 것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배려해 주자는 것은 특별히 어떤 의식적인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이 사회 운동 차원이 아닌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흑인이 니게르라고 하는 니게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상류층인 마나인이 함께 선지자와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은 안디옥교회 평범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안디옥교회에서 마나인 같은 최상류층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와서 다 예배드려라.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 마음껏 해라. 이렇게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결코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 신분의 격차와 부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을 약자의 역량에 맡겨둔다는 것은 강자와 기득권층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을 때 보이는 행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을 때 나는 내대로 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가봐. 네 몫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문 열어놓고 우리는 보편적 교회다. 와서 누구든지 예배드려라. 이 폼만 잡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폼만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편적 교회로 만들어가고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우리 교회는 보편적 교회다. 아무나 와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외에 세상적인 이유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고 더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이면서 그리고 어디 혹은 어디 명함 내밀면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신앙에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다른 일반적인 썬데이 크리스찬과 다르게 교회에서 대접을 해준다면 그것은 나를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적 가치를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장관이라고 대통령이라고 다르게 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 별 볼 있는 백수가 등록해서 그 사람 본청만청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오더라도 장관이 교회에 오더라도 쌩 까야죠. 모른 척 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1차적으로 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부자나 힘 있고 권력 있고 학벌 있는 사람을 무시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 부자나 권력을 있는 자, 명예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나 권력자나 명예가 있는 학벌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사회와 같은 구조로 대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받는 대우와 동일한 원리로 교회에서조차 대우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교회는 대우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전도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교회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전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상 자꾸 정신지체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얼굴이 딱 보면 알만한 장애가 있구나 알만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청년이 등록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껄끄러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친구가 오면 얌전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지 않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손들고 또 뭐 교인통 보고 집에 전화해서 장난치고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 청년에게 특별히 잘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처음에 그 청년이 오니까 뭐 간도 빼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금방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냥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갈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부지런하고 잘할 때는 같이 함께 나가는 걸로 나아갔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그 전사님이 지도했는데 청년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설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이 정신지체 있는 친구가 다른 교회에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 교회에서 갈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엄청 열받았죠. 그래 뭐 갔으니까 그 교회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잘하거라. 그래서 보냈다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가서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받아내지를 못하고 다 싫어하다는 거죠. 다 쳐내더라는 겁니다. 갈비로는 그 청년의 공동체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전도사님 교회는 기껏해 국수밖에 안 줬는데 그 다시 그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전도사님은 수련회도 갔습니다.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사고를 칠 줄 아느냐. 무슨 사고를 쳐? 비행기에서 뛰내리도 못하는데 무슨 사고를 치겠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걱정한 거예요. 걔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느냐? 걔가 무슨 일을 당하면 뭐 전사님 책임질 거냐?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은혜 못 받으면 그 전사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전사님이 떠났답니다. 그 가서도 뭐 다른 청년들이 난리였다고 그래요. 그 정신지체 있는 친구가 막 희한한 짓을 하니까 때려버리려고 그러고 그 다독이면서 같이 갔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 왜 데리고 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수련회 신청하라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뭐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신청했으니까 데리고 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정신지체장애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차츰차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지체가 있고 당뇨에 협심증에 뭐 없는 병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체육대회 할 때 데리고 왔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그 뭐 단체 줄넘기라고 합니까? 양쪽에서 줄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그 친구는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이 한 명이 업고 뛰더랍니다. 그것이 근데 아무도 그걸 특이하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지체 청년이 차츰차츰 병이 심해져서 결국엔 저 남원에 있는 요양소에 갔습니다. 그 전사님이 남원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한번 요양소에 신방을 갔답니다. 신방을 가서 남원에 뭐가 유명합니까? 예, 추어탕이 유명하죠. 예, 전혀 다른 걸 추어탕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추어탕을 점심 먹인다고 추어탕 집에 데려갔는데 청년들이 밥을 먹는데 자꾸 하늘을 천정을 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게 한 명이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한 명만 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 애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그 전사님은 참 너 가지가지 한다 막 이렇게 도대체 그 정신지체 청년을 위해서 그 공동체가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작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 유익이 가장 다가갔습니까? 바로 그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공동체란 이런 것이구나를 몸으로 익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실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언제든지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나를 받아주겠구나. 이걸 몸으로 익힌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정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재력과 어떤 권력과 어떤 지성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불쌍한 영혼 이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거나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불쌍한 영혼 이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식들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철저히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그 지배의 능력들, 힘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가치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유익하겠다. 저 사람과 알아두고 친해놓으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에게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만 이런 생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아느냐. 이런 걸 자랑 좀 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인 줄 아느냐.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 줄 아느냐. 이거 뒤에 자신이 숨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신이 숨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랑하려면 정한정 목사님 참 잘생겼다 이런 거 자랑하십시오. 웃고 말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투명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정직하며 담임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시고 이런 걸로 자랑하는 걸로 자신을 숨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랑 아니면 우리 교회 밥 맛있다. 우리 교회 커피 전 세계 최고다. 이런 자랑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 자랑이나 목사님 자랑 뒤에 자기가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랑할 때마다 나는 어떤 교회지? 나는 어떤 성도지?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통치 원리로서 그 삶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는 교회는 그 능력들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서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통치 원리는 교회 내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1895년에 무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양화진에 묻혀 계신 분입니다. 그 무우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고 계신데 어느 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했죠. 노비도 있었고 양반과 천민의 신분이 엄격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무어 목사님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모셔왔습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우리 그 양아진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의 시의였습니다. 왕의 의가 백증을 치료하러 온 겁니다. 백증을 이제 치료해 줬죠. 박성춘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사람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이 나왔는데 그냥 있을 수 있나 해서 무어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문제는 무어 목사님 교회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소공동 그 롯데 호텔이 있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양반 동네에 있습니다. 양반 동네. 양반 동네에 지은 교회인데 백증이 왔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양반들이 저 백정과 우리는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당장 쫓아내라 됐습니다. 그런데 무 목사님이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무 목사님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백정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양반들이 다시 교회를 합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인사동에 있는 성동교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1911년도에 이 성동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양반 후보와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붙었는데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한 데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싸우고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남자만 대접해주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전부 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자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부 마누라, 놀부 마누라 이름 아십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라는 것은 삼종 지도처럼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어야만이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집가면 밀양댁, 저희 어머니가 밀양 출신입니다. 뭐 수원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엄마,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뭐 성진이 아빠 이렇게 되겠죠. 성진이가 정한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게 가치가 누구 아들, 누구 엄마 이렇게 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을 누가 찾아줬습니까? 교회가 찾아줬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의 한 동일한 한 영혼으로 고관대작이나 어린아이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보편적 교회이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 목사님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 씨를, 박성춘 장로를 장립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보편적 교회란 것은 그렇게 관념적이고 지적이고 낭만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고통을 감내해야만이 세워지는 것이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특징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숙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두루뭉술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누구를 따로 세우라 이런 구체적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이 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은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혼자 생각한 말인지 그냥 우리끼리 뜻맞는 사람끼리 으쌰으쌰한 것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함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은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다 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10장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합니다. 뭉퉁거려서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이름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각각 불러낸다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과 양이 1대1로 각각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볼 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목자 입장이 있고 양의 입장이 있습니다. 저 목자 입장과 양의 입장이라는 것은 목자는 누가 내 양인지 어떻게 아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양의 입장에서는 누가 내 목자인지 아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주 황당한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어린아이가 이제 여자애가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탔는데 뒤엔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저는 옆에 있었습니다. 탔는데 이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데 애가 저를 보더니 아빠! 저희 당황스러움을 아시겠습니까? 야, 난 너,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애 말을 믿겠습니까?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엄마가 부인을 해줬습니다. 야, 아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래 준 겁니다. 아마 그 아이가 왜 헷갈렸는지. 제가 그렇게 만만한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랑 쉽게 헷갈릴 수 있는 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애 아빠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그다음부터 헷갈렸습니다. 근데 분명한 그 아이는 그 아빠의 음성과 아빠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아무리 아빠라고 저를 이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는 쌍방에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독생자입니다. 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처럼 아들 4명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김감 목사님처럼 능력이 종 5명 이렇게 하는 것도 폼 나겠지만 그러나 독생자 이것도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독생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제가 그 탯줄을 잘랐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탯줄을 감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꼬깔꼬리 됐었는데 태어났는데 이게 애를 제가 받았거든요. 받고 이제 분만실에서 뭐 신생아실 옮기지 않습니까? 딱 받고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이걸 불렀습니다. 우습죠?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 아들인 거 제가 젖을 먹여서 제가 젖을 먹인 거 아니죠? 제가 우유를 먹여서 이렇게 기저귀 갈아 키우면서 이렇게 그렇게 제가 키웠습니다. 제 아들인 건 확실하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다 보고 확실했습니다. 근데 얘가 어릴 때는요. 우유만 주면 저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우유만 주면 저 아빠인 줄 알고 집에 있으면 다 엄마인 줄 알아요. 근데 커가면서 압니다. 두 돌, 세 돌 지나니까 다른 사람 발자국과 아빠 발자국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가 뭘 사들고 왔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아버지 음성을 분별해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내 양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에 의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음성을 분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아들이 제가 아버지인지 모르던 시대에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더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주님이 보호하심과 자비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됨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처음 출발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보편적 교회로서의 특징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적 특수주의, 선민사상,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권고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깨우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뒤안길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어떤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신학교 가라고 종용하신 목사님께서 목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설교할 준비, 둘째는 죽을 준비, 셋째는 이사갈 준비.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설교할 준비는 차츰 설교할 기회가 제가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준비는 운동은 안 하고 밥은 제가 또 목사 중에 제일 많이 먹습니다. 운동 안 하고 밥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많이 쓰니까 이것도 죽을 준비라면 죽을 준비겠습니다. 이사갈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준비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담임 목회를 하게 되겠죠. 왜 그래 의아하게 보십니까? 뭐 네가 담임 목사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찢기겠다 그런 뭐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제가 하게 된다면 세 명이 비웃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겠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괴물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클수록 그것을 교회에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할수록 그 사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과 아무리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그 뜻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역사에 가셨습니다.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조직이나 사람의 수나 투명함이나 정직함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그 교회의 생명을 두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뜻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군함과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뜻에,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여가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세팅해 놓은 교회라도 그것이 굳어져서 성령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역동성은 사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함을 지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부분에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보편적 교회로서 내 자신이 만들어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각성하고 노력해 나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갖추어 나갈 때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끄럽지 않는 보편성을 지닐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관념적이고 낭만적이고 지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손해보고 핍박받고 고난을 겪더라도 지켜내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를 성령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